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가 전달인 5월보다 20만 6천 개 늘었다고 미 노동부가 5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다우존스가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개를 약간 웃돌았지만 직전 12개월간의 평균 증가폭인 22만 개에는 못 미칩니다. 또한 지난달 실업률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의 4.0%보다 높고 2021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새 최고 수준입니다. 이 같은 실업률 또한 전문가들이 예상한 4.0%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아울러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또 전년 대비 3.9%로 시장 전망에 모두 부합했습니다. 이처럼 평균을 밑도는 고용 증가세와 실업률 상승 등은 미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1년여 전인 작년 4월에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고용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5일 유럽연합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련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이 오는 18일에 청문회를 소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산 수입 브랜드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앞서 1월 5일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조사 과정의 공정성, 공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르텔과 헤네시를 비롯한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신청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춰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는 산업적 피해, 원인과 결과, 브랜디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 등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 예고는 해당 반덤핑 조사 개시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에 발표 당시 200리터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서 얻은 증류주를 대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반덤핑 조사의 결론을 내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유럽 제조사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 수순을 밟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번 중국 상무부가 청문회 계획을 공지한 이날 5일은 EU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고 37.6%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국가 보조금으로 제작한 저렴한 중국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기존 관세율 10%에 상계관세율 17.4%에서 37.6%를 추가했습니다. 이후에 이 같은 중국산 전기차 대상 상계관세는 11월까지 4개월간 적용되고 이후에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확정됩니다. 어제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이었던 노동당이 압승했습니다. 노동당은 두 석에 대한 개표만 남은 5일 현재 하원 650석 가운데 과반 기준을 훨씬 넘는 412석을 차지하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반면에 집권 여당이었던 보수당은 121석 확보에 그치면서 리즈 트러스 전 총리를 비롯한 의원 약 250명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겠다고 제안할지 잘 알지 모른다면서도 그 말의 진심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토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게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재무부가 러시아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등의 세컨더리 제재 경고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협력의 정당성을 강조한 러시아 외교당국자의 최근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는 분석을 상세히 전하며 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김정은 정권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다며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 행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대북 결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최근 발언에 관한 BOE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비판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한 지난 4월 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영국, 일본, 한국 출신의 전문가 패널 위원 3명이 작성했고 탄도미사일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데 대한 지적에도 북한 지도자에겐 특수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공했다며 사치품이나 이동수단 제공을 금지한 대북결의를 의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그리고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은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성공적으로 부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의 조나 래프 사무총장이 지난달 28일 안보리 회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이전 사례를 고발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브리핑에서 래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일 하르키우를 타격한 탄도미사일의 잔해 조사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고 분쟁군비연구소는 해당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사일의 독특한 특징, 즉 직경과 특유의 Z날개 작동기, 점화기 주변의 볼트 패턴에 근거해 군비통제연구소는 당시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는 7월 업무 계획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왔다며 여기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모든 나라에 우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불법 이전한 행위자와 단체에 그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5월 16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부과해 이들 국가의 협력을 방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 정황은 최근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의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유를 선적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달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as far as I can tell, all the reports I'm seeing are it's much more a barter thing.
백돌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북한 항구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는 서방이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사일 기술 등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 때문에 더 주목되는 입법 노력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존 물레나르 하원 의원이 지난 2일 공동 발의한 미국 혁신 및 개발 보호법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적성국들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을 꼽았습니다. 이들 나라가 미국의 지적 재산인 첨단 기술을 빼돌릴 경우 미국 기업과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법안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북한, 이란과 연관된 해외 적대기관 및 단체를 포함해 극초음속 체계와 인공지능 및 우주기술 등 중요하거나 떠오르는 기술 분야와 관련해 미국의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외국 적대 세력을 식별해 보고할 것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런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외국 적대 세력을 나열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상무부의 최종 사용자 검토위원회가 식별된 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통지를 연방관보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인들이 최종 사용자 검토위원회에 외국 적대 세력이 관련 위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밝힐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러시아,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적재산을 도용하고 미국의 영업비밀을 훔치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의 적성국들이 미사일 등 무기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4일 VOA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 기관과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해킹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습득한 역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초기 북한 미사일 시스템은 모두 러시아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mean, there's been a long history of North Korea acquiring Russian.
이어 러시아 정부가 이런 기술 이전을 승인했는지 아니면 북한이 정보 공유 권한이 없는 러시아 과학자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법안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스파이와 해킹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기술을 빼내는 전통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훔친 핵무기 설계 및 미사일 등에 관한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been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that used spies, used...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는 북한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의 감시망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등의 세컨더리 제재를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제재한 한국인과 단순한 금융거래만 해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갱신했습니다. 재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대상자의 신상 정보에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약 3,900개의 개인과 기관은 이날부터 제3자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만들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2차 제재로도 불리는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직접적인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위반자와의 단순한 거래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제재 대상자의 금융, 상업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한국인도 이번 조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적자 이동진 씨를 독자 제재한 바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 즉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는 한국에 사무실을 둔 이란 회사와 한국에 거주하는 튀르키예 국적자 등은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등재된 건 이 씨가 처음입니다. 이동진 씨는 미국의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무부의 보도자료에선 이동진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여권 번호 등 기존의 기본 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란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 씨의 은행 계좌가 개설된 한국 내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를 포함해 이 씨와의 금전 상업 거래를 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과거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제재 위험 문구 추가와 관련해 은행과 보험회사, 금전 서비스 업체 등 금융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자와의 연관성 유무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은행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는 한국 외교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49일 만에 다시 만나 미국에 맞선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서방 안보체제 구축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북러 간 군사 밀착도 중국의 견제로 제약이 따를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 5월 16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한 달 반 만이고 지난달 19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이 최근 북러 간 밀착을 걸끌어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러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에 맞선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자회담에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란 뜻의 라오펑유라 불렀고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와 우리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역사상 최고의 시기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러 양국은 계속해서 전면적 전략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공동으로 지역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에 맞선 진영 구축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차도 드러났다는 관측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열린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 안보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18일자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언급한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계획을 거듭 천명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쪽이 공격당하는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도 유라시아 안보체제 구축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SCO는 중앙아시아 안보를 위해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창설된 정치, 안보, 경제협력체로 중국과 러시아 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파키스탄, 인도, 벨라루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사실상 미국 등 서방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서방을 적대시하는 안보체제 구축까지 원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히 말하는 게 한미일 협력, 그다음에 미국의 인태 지역에서 공세를 아시아판 나토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지금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중국에게 보내지만,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푸틴 대통령의 그런 안보 협력이나 이런 데 손을 잡을 이유가 없고요.
실제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이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공개된 게 없습니다. 시 주석은 다만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브릭스 순환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사우스의 단결, 신냉전 방지를 추진하고 불법적인 일방 제재,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첫 중러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지 여부도 주목됐지만 공개된 건 없었습니다. 북러 조약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대북 영향력 악화와 동아시아 지역 분쟁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는 북러 교류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과도한 밀착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유사시 북한에 대한 러시아 개입의 길을 연 새 북러 조약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받아주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이 생긴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측에 과도한 밀착을 견제하는 경고성 신호를 보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도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느라 북한과 밀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이제 거기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친선회의를 선포했으면서도 이렇다 할 관련 행사나 고위급 교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북러 밀착에 북중 관계가 밀려 소원해진 징후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 객원연구위원은 핵 강국인 러시아와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북한 간 동맹 수준의 새 조약 체결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 골칫거리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북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이 국면에서 또 지역적인 대립이 심화되는 핵심적인 축으로 북한이 부상을 하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 일본과 특히 대만의 핵무장은 중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시진핑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이 북러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응하는 새 진영 구축 필요성엔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중국이 북러와 당장 삼각 군사협력에 나서기보다는 국제정세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러와의 협력 수위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또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어떤 인식을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북중러 군사협력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죠.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북러와의 미묘한 입장차를 간파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북러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역으로 중국은 북러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미일과의 공조를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은 세 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동맹국 32개 나라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사장은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지를 확인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군사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배치된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전투기로 교체한다는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일 동맹과 영내 억지력 강화를 내세웠는데 즉각적 위협인 북한과 장기적 위협인 중국을 모두 겨냥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3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교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본 내 여러 군사시설에 배치된 미국 전술항공기를 현대화하기로 했다면서 이 현대화 계획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시행될 것이며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영내 억제력을 높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공군이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한 F-15CD 이글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첨단 최신 전투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미 국방부는 또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대체해 전술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F-35A는 최신 5세대 전투기로 20년 이상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어 온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와 A-10 썬더볼트 2A 노후 기종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F-35A는 공기 역학적 성능과 첨단 통합 항공 전자장비를 갖췄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능과 향상된 상황 인식 능력 등으로 적의 공격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공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의 전력 현대화를 위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에 배치한 F-35B 전투기 수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미일 연합군의 최첨단 전술항공기를 일본에 배치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은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양국의 공동 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미국 전술항공기의 현대화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제기하는 안보 도전 속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일 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된 이유는 중국의 위협 억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침공 위협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등 위협의 수위와 강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에 배치된 항공기를 현대화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주로 동중국해뿐 아니라 영내 전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북한의 위협도 미사일과 핵 역량을 확장하고 개선하면서 계속 악화하고 있지만 현재 인도 태평양에서 미군 전력을 확장하는 가장 큰 동인은 중국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So, but I think the upgrade or the expansion of the aircraft and Japan would primarily be a response to the growing Chinese threat.
이어 전반적으로 미국은 주로 점증하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재래식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오랜 약속이었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이제야 실현하는데 크게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잠재적인 타이완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verall, the U.S. has been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growing Chinese threat, which would be kind of the conventional threat toward the, you know, Taiwan.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중국은 군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군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강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내 우방과 동맹, 파트너들이 스스로 나서줄 것을 점점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spending so much on its military and exponentially increas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its growing coercive efforts again.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즉각적인 위협은 북한이고 가장 큰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핵무기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이 핵무기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든 그렇게 하려면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uclear weapons are the biggest threat, and that means the U.S. needs to be able to go and strike nuclear weapon targets.
그러나 중국의 핵무기 대부분은 전투기 사거리 밖 내륙 깊숙한 곳에 배치돼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도 탄도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국방부는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중국의 방대한 핵무기 확장이 영내에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동인이 될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부연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has been very clear that China is our biggest concern and the vast Chinese expansion on its nuclear weapon.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핵 위협이며 중국의 핵무기 표적을 공격하려면 전투기로는 부족하고 탄도미사일 등이 필요하지만 우선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하기 때문에 노후한 전투기 교체와 같은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영내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이며 북한은 세 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은 중국과 북한 등이 미국이나 동맹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인 만큼 미국이 주일 미군의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하원 대표단이 중동 지역을 방문해 역내 당국자들과 북한의 위협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을 주요 적국에 포함했는데 이 북한제 무기의 하마스 유입 등으로 중동에서도 북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하원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내 고위 관리들과 논의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의제를 전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격하는 우리의 최우선 국가안보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에 관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산업 및 안보 서비스 분야 지도자들과 미국 아랍에미리트 관계의 중요성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우리의 주요 적국인 이란,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조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내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함으로써 스스로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알리알 샴시 아랍에미리트 국가안보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중동 지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현안 중 하나로 논의한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에 북한산 무기가 사용된 증거들이 나온 가운데 북한의 위협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중동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하마스에 소형 대전차 무기를 제공한 사실은 지난해 10월 7일 사건 즈음에 분명히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Yeah,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provided handheld anti-tank weapons to Hamas.
이어 북한은 하마스가 땅굴을 파는데도 도움을 주고 하마스의 미사일 기술도 제공했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그 파트너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유럽에도 도전을 제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A lot of the technology and weapon system provision has become more global.
베넷 선임 연구원은 기술과 무기 체계 공급이 많이 글로벌화됐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지금처럼 긴밀하게 협력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국 간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나라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북한에 대한 4차 보편적 전례 인권 검토 UPR을 실질적 인권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강조했습니다. 법적 구속의 능력이 없는 만큼 다른 유엔 기구들과 연계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제임스 히난 소장은 보편적 전례 인권 검토 UPR을 북한 인권 개선 과정의 중요한 매개체로 평가했습니다.
And indeed, another value of the process is, at least in principle, there should be no forgotten human rights crisis.
희난 소장은 3일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에 대한 4차 UPR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UPR은 대화 압박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투트랙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의 또 다른 가치는 원칙적으로 잊힌 인권 위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토 때마다 인권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개선이라도 이뤄져야 하고 이는 북한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1일 한국 내 40여 개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북한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 브리핑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오는 11월 개최할 북한에 대한 4차 UPR에 앞서 각국 정부가 효과적인 인권 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20여 개 북한인권 시민단체와 국제인권단체의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주제별로 북한의 최신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엔인권기구가 북한 UPR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을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에 대한 UPR의 중요성은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차원에서도 강조되어 왔습니다. 폴커 트루크 대표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에서 올 11월에 있을 북한에 대한 UPR과 내년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붙잡아야 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북한의 비참함, 억압, 공포, 굶주림, 절망의 전반적인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e upcoming Universal Periodic Review Session this November and the 2025 review proces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ach provide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약 4년 6개월마다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보편적 인권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 7일에 4차 수검을 받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중에서도 특히 북한과 중국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비판받는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검토를 받는 거의 유일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와 서방 세계는 북한에 대한 4차 UPR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일 북한에 대한 4차 UPR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외교부도 4일 북한 제4주기 UPR 대비 시민사회 학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교부는 행사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철 국제기구 원자력국장이 연설에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UN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EU 대사도 3일 한국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4차 UPR을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and can do more to ensure by all means possible th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페르난데즈 대사는 우리는 북한인권 상황이 잊힌 위기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3차 UPR 때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UPR 브리핑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4일 VOA에 북한인권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유엔과 한국 정부가 관심을 더 갖고 행사를 개최하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UPR 권고 이행에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며 다른 유엔 기구들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UPR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북한 정권이 이행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 다른 기구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차 UPR 때도 북한이 고문방지 협약과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하라는 다른 나라들의 권고를 수락을 해놓고서 그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시 이제 UPR 자체만으로 이제 북한을 뭔가 이렇게 압박이랄까 이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거는 부족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또 무엇과도 연결해가지고 이거 계속 이제 단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유엔 브리핑에 역시 참여했던 성통만사의 남바다 국장은 한국 정부 등이 시민사회 단체의 브리핑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를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받아들인다 한 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어도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추적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압박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식으로 시민사회들도 체계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남 국장은 향후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북한 당국이 이행하지 않는 약속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용걸입니다.
최근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서해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불법 환적이 동해에서도 발견된 건데요. 최근 북러 간 협력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원산 앞바다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 선체를 맞댄 대형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지난 3월 말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들 선박 두 척은 길이가 각각 145m와 100m로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쪽 선박에 달린 크레인이 바로 옆 선박의 적재함 위로 뻗어 있다는 점입니다. 석탄을 옮겨 싣는 과정이란 점을 추정케 하는 대목입니다. 선박이 자리한 곳을 기준으로 약 1km 반경엔 부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멀쩡한 부두를 놔두고 굳이 바다 한가운데서 난도가 높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평범한 장면은 아닙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검은색 물체, 즉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지적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과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횡행하던 선박 간 환적이 북한 영해로 옮겨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도 매우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 두 척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일부 나라의 제재 위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VOA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and
그러면서 러시아 선박 등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 연합과 같은 국가 연합체에 달려 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동해 바다가 북러 간 협력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석탄, 유류를 거래하는 주요 항구가 한반도 동해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군사장비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를 북한 라진항에서 선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BOA는 최근 라진항의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석탄이 다량으로 쌓이고 정기적으로 190m 길이에 달하는 선박이 입항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밖에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유를 선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국 남해 해상을 지나던 선적 미상 선박 선라이즈 1호를 억류했는데 한국 언론은 이 선박이 러시아를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북한을 경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선라이즈 1호에는 석탄과 철광석 등 대북 제재 금수품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하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이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 20도에서 28도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와 자경도 지역입니다. 평양과 안주, 남포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평양이 22도, 최고기온은 27도, 안주는 21에서 26도 기온 분포, 또 남포는 22에서 27도, 신의주 21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 신의주 경 강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는 최저기온 20도, 최고기온 2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개성과 사리원 역시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해주는 23도에서 27도, 개성은 21도에서 28도, 사리원 22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보겠습니다. 함흥과 장진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21도에서 25도, 장진은 15도에서 20도. 해산과 원산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 기온은 16도에서 24도, 원산은 22도에서 26도입니다. 평강과 삼지연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평강 기온은 18도에서 26도, 삼지연은 13도에서 20도입니다. 청진과 선봉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흐리고 역시 비 내리겠습니다. 청진 기온은 19도에서 20도, 26도, 선봉은 18도에서 26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흐리고 역시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다가 오후에 1.5m로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1.5에서 2.5m, 오후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5m, 오후에는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1에서 3m, 오후에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7월 6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특별 정치 담당 로버트 우드 대사는 올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무력 충돌로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 분쟁 지역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 유지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For nearly a decade, the mission has worked to promote security and stability throughout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우드 대사는 거의 10년 동안 유엔 평화 유지군은 무장 조직의 폭력을 억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진하며 평화 과정을 지원하고 군축과 재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은 국내 난민 보호를 비롯해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콩고의 유엔 평화유지군은 무장단체인 M23으로부터 도시지역인 고마와 주변 지역을 보호하고 난민에 대한 원조 지원을 돕습니다. 이번 달에는 유엔 남수단 평화유지군이 지역사회 간의 폭력이 발생한 서부 이토리아주 탐브라에서 주야간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평화유지 활동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n responding to intercommunal violence in late January in Abyei, a contested border area between Sudan and South Sudan,
우드 대사는 1월 말 수단과 남수단 국경지대인 아베이에서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지역사회 간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나인과 파키스탄인으로 구성된 두 명의 평화유지군이 목숨을 잃었고 또 아베이를 위한 유엔 임시보안군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티와 수단 분쟁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이런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face of destabilizing and deadly gang violence in Haiti, the Security Council came together
우드 대사는 아이티에서 불안정하고 치명적인 깡패 조직의 폭력에 직면해 유엔 안보리는 케냐의 주도하에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를 배치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 다르푸르에서는 유엔과 아프리카연합이 유엔 다르푸르 평화유지군을 통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도덕적인 의무이며 국제인도주의 법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에 따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가 전달인 5월보다 20만 6천 개 늘었다고 미 노동부가 5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다우존스가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개를 약간 웃돌지만 직전 11개월간 평균 증가폭 22만 개에는 못 미칩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의 4.0%보다 높고 2021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새 최고 수준입니다. 실업률 또한 전문가들이 예상한 4.0%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9%로 시장 전망에 모두 부합했습니다. 이처럼 평균을 밑도는 고용 증가세와 실업률 상승 등은 미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1년여 전인 작년 4월에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이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고용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5일 유럽연합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련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이 오는 18일에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상무부는 유럽산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앞서 1월 5일 발표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조사 과정의 공정성, 공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르텔, 헤네시를 비롯한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신청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는 산업적 피해, 원인과 결과, 브랜디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 등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 예고는 해당 반덤핑 조사 개시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발표 당시 200리터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를 대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반덤핑 조사의 결론을 내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유럽 제조사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 수순을 밟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청문회 계획을 공지한 이날 5일은 EU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고 37.6% 상계관세 부과를 시작한 날입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국가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기존 관세율 10%에 상계관세율 17.4%에서 37.6%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외 이 같은 중국산 전기차 대상 상계관세는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적용되고 이후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EU 회원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브랜디 반덤핑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이었던 노동당이 압승했습니다. 노동당은 2석에 대한 개표만이 남은 5일 현재 하원 650석 가운데 과반 기준을 훨씬 넘는 412석을 차지하면서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반면에 집권 여당이었던 보수당은 121석 확보에 그치면서 리즈 트러스 전 총리를 비롯한 의원 약 210명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제3당이었던 자유민주당은 71석을 확보하면서 크게 약진했습니다.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승리 확정 직후 연설에서 우리가 해냈다며 영국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머 대표는 이날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에게서 정부 구성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총리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고 이를 원한다고 선언한 것을 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